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지난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은 딱딱했지만 쭉 20여 차례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리적인 부분은 다 마쳐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실천적 적용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위로 벗어나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바로 이 표현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여 차례에 걸쳐 들어왔던 그 교리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첫 번째 실천적 적용을 이제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고 쭉 내려가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듣고 보니까 첫번 실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대요. 2000년이 지난 독자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렇게 들릴 수가 있겠죠. 이건 뭐 3살 먹은 어린애도 주일학교 애들도 하는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실천적 측면이라고 권고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오늘의 시각에서 오늘의 이해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의 삶의 중심은 모든 것이 예배였어요.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가 조건절로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제물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대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는 못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간다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때 히브리 독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자라는 말은 저의 수사적 한계 때문에 표현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이건 경의 중의 경의예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겠나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을 치면 어떡하려고, 큰일 날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럴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이 예수의 피입니다. 피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면서 자기 살을 찢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그 피의 공로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대목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던 순간에 이 지상에 나타났던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였어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여긴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새롭게 여셨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이 찢어졌다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팩트를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우리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자, 이게 좀 그 수식한 단어들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모호하고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세 토막으로 끊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세 토막으로 끊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뭘 얘기하는 걸까? 뭐 당연히 진리가 아닐까? 맞는 듯 하지만 옳은 대답은 아니죠.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 그 헬라 말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군요. 호몰로기아. 이 호몰로기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고백. 자, 우리가 다 고백을 갖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죠. 그것을 압축한 고백서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더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고 이제 그분을 내 구주로 맞아들이며 구주를 넘어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를 저는 고백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을 갖고 있죠?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고백을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속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한 걸로 다 된 줄 알아요. 그럼 뭐가 또 남았나? 그리고 그 고백을 한 것으로 그 고백이 자기 신앙 실력인 줄 알아요. 여러분, 고백을 한다는 것과 그 고백을 끝까지 붙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굳게 붙잡고라는 표현이 있죠? 23절을 보세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뭐예요? 잡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백한다는 문제와 그 고백을 붙잡고 저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피니시 라인까지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지금부터 좀 여러분 현장의 언어로 현실에 맞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히브리인들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평생 조상적부터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이방 땅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어느 날 자기 앞에 주어진 복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이지만 갑자기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성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뭘로 태어납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때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요. 맞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 걸음도 걷기가 힘든 상황이고 면역력도 약하고 자리바기가 쉽지 않아요. 비바람 앞에 그냥 고꾸라진단 말이에요. 이때 막 개종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외부적으로 있었나요? 일단 본토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라는 강력한 도전이 있었어요. 너희가 추종하고 믿고 고백하던 그 예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라면 우리가 신봉하고 따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회유에 강력한 도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강력한 도전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 아래 흩어져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왜?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게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재림을 얘기하죠. 분명히 그분이 내가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안 오세요. 지금까지도. 그러니 그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게 번지수를 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정말. 심지어는 사도들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누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로 파루시아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오게 되었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유명한 본문은 사실 그래서 나온 본문이에요. 제자들마저도 헷갈렸어요. 일부 사도들마저도 헷갈렸어요. 주님의 파루시아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날에도 이 건강치 못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가지나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성도들이 그 혼란에 확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시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뭔가 우리가 이거 잘못 짚었다. 게다가 외부적인,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유혹과 새로운 이야기들이 자꾸 곁에서 새끼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정식 성찬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점점점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는 일들이 점점점 벌어지면 그것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뭐의 조짐인 줄 아십니까? 배교의 조짐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배교의 조짐은 점점 모이기를 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배교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히브리 기자가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솔직한 고백에도 보면 그것도 힘든데 또 하나 이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면. 이게 뭐냐면 제 자신 안에 영적인 상태를 보면 저 꼬린 지점인 피니시 라인까지 가기에는 너무 실력도 자격도 안 된다는 이 자책감, 자기 정죄감이 제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요. 야, 네가 뭐 맨날 성도들 앞에 폼 잡고 서긴 하는데 너 뭐 목사 자격이 되냐? 너 뭐 그러고도 내가 목사냐? 이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괴감 같은 게 들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직히 여쭤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그래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저 피니시 라인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게 웬일이에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저처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인데 도무지 이 상태로 이 수준으로는 저 꼬린 지점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뭐 이쪽 대답이 더 맞네. 이건 조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이도 전혀 저도 아닌 분들은 이제 앉으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할 거예요. 아, 전 목사는 좀 지쳐서 온 성도들에게 용기를 줄 생각은 안 하고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섰나? 응? 근데 뭐 제가 위선을 떠는 게 아니라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정말 제 안에 볼 때는 의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수준도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일 고난이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앞을 보실까요? 약속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미쁘시대요. 미쁘시다. 자, 이 미쁘다는 말이 참 순수 우리말이면서 굉장히 오묘스러운 말인데,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좋은 이웃 네이버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쁘다는 뜻은 사전적 정의로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자, 우리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콩깍지가 껴서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연애할 때는 그게 안 보이죠. 보이면 정상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자, 수 틀리면 직장에 사표내. 애는 둘 셋씩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직장 안 나가. 돈 안 벌어. 그리고 자꾸 그 허공에다 대고 이상한 뜬구름 마음 잡아요. 야, 그거 한 건 터지면 내 인생 대박 나는 건데 그렇게 살아온 지가 20년, 30년이 훌쩍 지나가요. 의외로 그런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 이제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남편과 노후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남편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데 맨날 삶의 태도가 그렇다면 그거 믿어지겠어요? 인생을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부부든 한 번이라도 이걸 내가 계속해야 되나, 여기서 끝내는 게 현명한 걸까,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 몇이나 될까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맨날 남편이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딴 주머니 차고 또 이제 이게 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로운 빚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돌아버리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응? 당신이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한 것뿐이지 거짓말한 적은 없어. 또 이게 말놀이는 잘해요. 네, 남자들. 자, 이런 남자를 물론 이제 제가 남자니까 남자 쪽에서만 이제 흠을 일부러 잡지만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내 안에 내 형편과 자질과 수준을 보면 도무지 이 상태로 또 주변에 이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하고 외로워요. 도전과 시험이 많아요. 웅덩이도 나오고 가시철망도 쳐져 있고 산도 넘어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하는데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상태는 야, 갈 형편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분이 어떠하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직스러운가?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 해놨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겹니까? 내가 충성한 겁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전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바울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과 얼마나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서는 감옥에 갇혀져서 마지막 글이 될 줄도 모른 채 썼던 유작입니다. 험난했던 선교의 여정을 추억하고 반추하면서 바울이 남긴 글이에요. 돌아보니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미쁘신 하나님의 손길과 동행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의 과거 모습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사울은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스데반을 살해한 주범이 사울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자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 외국 도성 국경 끝 다마스커스 언덕까지 쫓아가요.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주님은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함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과? 자, 그럼 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했나? 그분이 주님이신데? 자, 여기서 이 믿음은 중요합니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을 만한 무슨 건덕지나 조건이 있었을까? 없죠, 당연히. 믿을 만한 조건이나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는 순간 어떻게 만들겠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은 자기를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왜?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성실하시니까,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걸 근거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만들어낼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있고 뜻이 간절해도 이거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돈이 거짓말합니까?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이 충천하고 뜻이 간절하고 마음이 있어도 형편과 실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런데 여자 홀몸으로 남편 일찍 29에 과부가 되셔서 네 남매를 그렇게 학교를 보내고 싶어 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가정을 깨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가정 깨고 싶겠어요? 학교 안 보내고 싶겠어요? 뜻도 간절하고 누구보다도 원했죠. 그런데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데다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이제 그 사랑의 증거를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 믿었다고요? 그냥 저를 믿었대요. 믿을 만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믿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우리가 받은 그 흥건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남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 이거 빼면 기독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누린 구원과 감격과 은혜가 그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기 믿부다가 나오죠. 믿부다. 바로 이 믿부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은 믿음직하시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부사를 다 바꾸세요. 하나님은 믿부시다. 믿음직하시다. 남자친구는 거짓말도 하고 배반도 하지만 우리 신랑 예수님은 틀리게 믿부신 분이세요.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분의 신실함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더듬어 찾을 수 없는 맹아적 상태에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아드님을 이 땅에, 신이신 아드님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신실하신 분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절을 보세요. 결정적으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은 지금도 송태근이를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막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힘으로 하고자 하는 조폭이나 깡패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자로 대하시고 사랑의 파트너로 대하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엮어가길 원치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딴 데 정신 팔고 뭐 딴짓 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 옆에서 가만히 그냥 계세요. 아직도 멀었냐? 예, 조금만 더요. 지금 막 끝발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기다릴게. 지금도 질척거리고 있는데 그 지저분한 인생 곁에 주님은 묵묵히 서서 우리의 넘어짐도 보시고 우리의 고집 부리는 현장도 보시고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과 포문을 여는 대사도로 만드는 것을 본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은 사실 누가 주체가 된 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된 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내가 만들었다, 얘도. 하물며 널까 보냐. 사도 바울도 내가 꺾어가지고 기다리면서 만들었는데 내가 넌들 포기하겠냐. 사실 우리가 바울보다 난 게 많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언제 막 돌 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괜찮은 게 많아요. 우린 그래도 모태 신앙에서 태어났잖아요. 못하는 게 많지만. 응?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마누라 걸고 거짓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설득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으시기 때문에. 이 표현 하나가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는 참 면목 없는 존재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올 때 다 면목동에서 와요. 면목 없는 얼굴로. 그러다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다 미쁘다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힘든 삶이 여러분들을 짓누릅니까? 나를 기초로 나를 볼 때는 오늘도 또 손 털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 나를 향하여 언제나 믿어오하시는 분, 믿어오신 분이 계세요. 약속하신 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저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저 문을 나서면 투표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머리 숙여 고요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반추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은 참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출발을 했지만 아직도 꼬린 지점은 멀고 험하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유혹, 가시밭길, 비바람,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걷긴 우리 내면을 보면 너무 실력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겠나 하는 자괴감에 스스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주님 그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기에 다시 일어섭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며, 미쁘시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미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저 피니시 라인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